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땅을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14년 한 해를 저희가 마감하고 주께서 열어놓으신 새해 첫 주일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두운 영혼에 주께서 빛을 밝혀주셔서 마땅히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허락해주셔서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들어야 될 진리의 내용을 듣게 하시는 그리하여 영적 맹목의 상태로 덮어세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 불구의 상태에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에게 궁휼을 더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셔서 동일한 깨달음 안에 동일한 양심의 자각과 동일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복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세는 잠시 후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런 패역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 경계 지역까지 인도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피조물 중에 하나로 왜곡 혹은 축소시키는 잘못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는 험악한 죄를 자행했습니다. 그 죄는 다름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였고 또 다른 하나의 죄는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지경까지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진멸당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와 긍휼이 무궁했기 때문이었죠. 선자 예레미야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언약적 자비였습니다. 모세가 결렬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시고 자신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실 뜻을 밝히셨을 때 이 백성을 보아달라고 간구했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모세의 중보 역할이 탁월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도 신실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깨닫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는 언약 백성에게 반드시 주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릇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율과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경외하고 나만 사랑하라 하시니 하나님은 자신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시는 참 이기적인 분이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요구였습니다. 때로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는 것은 그 자녀를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복과 그 복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문제가 있었지요.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 계명을 지켜야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모세는 이런 광야 생활의 여정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했고 이제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이 70명밖에 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으로 번성케 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11장 1절 이하의 이 명령을, 이 권면을 억지와 강요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항상 서술법이 먼저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명령법이 나타납니다. 사도바울이 썼던 모든 서신서의 구조는 다 그와 같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쭉 복음의 도리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작정의 교리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먼저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실에 있고,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이죠.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인가 여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시금석은 형제를 사랑하는가의 여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 신으로 대우하라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하신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우리에게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라고 말씀해서 나를 사랑하고라는 말이 먼저 계명 준수 앞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계명 준수의 삶이 우리에게 억지와 강요의 방식이 아니라 기쁨과 전하는 방식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냥 간단하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되는데, 이 계명을, 명령을 네 가지로 설명했지요.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라고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책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말하고, 법도라는 이 말은 질서를 의미합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에 따라서 운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신분에 걸맞는 언약적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요.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규례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범적 가르침을 의미하고, 명령은 일반적으로 모세율법을 의미합니다. 결국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언약 백성의 신분에 합당하고 언약적 질서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범적 가르침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한마디로 너희는 그냥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몇 가지 말로 풀어서 설명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구약 교회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이루는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오늘날 모든 권위가 다 무시되는, 그래서 너나 나나 다 똑같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탈권위주의적인 이런 삶의 방식 안에서 교회를 이루다 보면 교회 개혁을 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아이디어들이 백출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준수하는 일만도 벅찬데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나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규범과 질서를 따르지 않고 인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는 이 일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미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신 이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땅에 행하신 일과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행한 일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엇도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좀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대적했다가 망해버렸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 일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지금 모압 형제에서 모세 설교를 듣고 있는 설교의 청중, 설교의 대상이 누굽니까? 1세대는 지금 다 엎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는 20세 미만의 사람만 살아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이미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한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2세대 사람밖에 없고 광야에서 새롭게 출생한 사람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경험적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만 봤지요?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것만 목격했습니다. 결국 1세대 사람들의 출애굽 경험, 이 경험을 지금 2세대 사람들의 일부 사람들은 그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단절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운 구원 역사를 그들에게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실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어떻게 그들을 광야에서 다루셨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체적인 일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세대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는 일제 강점기 때 사셨던 분도 계시고 6.25를 겪으신 분도 계시고 저처럼 그 이후에 세대를 사는 분도 있고 광주와 민주화 운동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아직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어 그랬지요? 결국 교회 하나됨은 믿음의 내용의 하나됨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모세는 다른 무엇을 말씀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뒤따르는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키셨는지 그들의 폐역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셨는지 이 모든 상황들을 쭉 말씀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단과 아비람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고라가 되어들었던 내용이 뭡니까?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왜 당신만 재상의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가? 이것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착각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평적 질서도 주셨지만 수직적 질서도 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들이 그들을 가르쳤지 나도 성령 받았으니까 나도 설교할 수 있는 권위를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수직적 질서도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교회 유기체, 교회 하나됨을 많이 강조하지요. 그런데 교회가 한 몸으로서의 교회 모습도 있지만 기관으로서의 교회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 기관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생각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좀 개혁이 되어 있다. 우리가 볼 때는 개혁이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개악으로 보이지만 개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교회들 보시면 사회에서 교수라는 직함 때문에 때로는 목회자가 자리를 비면 그 교수가 나와서 뭐 특강을 한다든지 어떤 설교 비슷한다든지 가르침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권위와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죠. 다단과 아비람이 범했던 그 잘못은 바로 이런 잘못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일 그리고 구속받은 신자를 광야에서 어떻게 다뤄가시는지에 대한 일을 쭉 설명했습니다. 구속받은 일만 말하지 않고 매섭게 징계하신 일을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신자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구원에 걸맞는 삶의 목표를 이룬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특권이긴 하지만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책임과 의무가 요구되는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은 방만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와 원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자와 자비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기 위함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무력했던 열병으로 알아누웠던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께서 고치시자 베드로의 장모가 한 일이 뭐예요? 주께 수종들었던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일과 아울러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보다 구체적인 권면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율법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이 일을 8절 9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언급했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은혜로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너희가 불순종했을 때는 내가 매섭게 너희를 징계했다. 그외에도 만약 너희가 이 사실을 그냥 잊어버리고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오늘 우리가 제네바 교리문답 배웠던 것처럼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번영과 장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너희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니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어떻게 오해할 수 있지요? 인간의 선행을 근거로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지요? 10장 11절에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 아브라함에 주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렇다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강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약속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나가다가 대개 성도님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죠. 이 말씀은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원리를 생각하면 이 말씀은 모순 없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불러일으키고 불신앙은 불순종을 불러일으킵니다. 8장 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1절에도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당연히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그 삶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우리의 편에서 성취되는 방식은 믿음으로 취하는 방식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달려있지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에 달린 구원이 우리 편에서 누려지는 방식은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지요? 선택의 거울이죠. 내가 선택받았음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취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너희가 행함으로 지금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율법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어졌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주어졌지 애굽에 있을 때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율법 순종 여부에 따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명령을 지켜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오라고 말할 때 이 강성할 것이오라는 말의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성할 것이라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세워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강성해진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지시에 순종할 수 있는 숙달된 상태를 가리켜요. 우리가 강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하고 그 명령을 지켜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를 따라서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체질을 가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성함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계명 준수를 통해서 강건케 된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의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계명 준수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성하게 되어지면 다시 말해서 명령을 지켜하는 일에 숙달된 상태에 처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준수가 가져오는 두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강건케 되고 그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을 읽어보시면 이런 번영과 장수에 대한 약속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물질적인 이 내용에 갇혀서 정말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잘 된다, 장수한다는 말은 육적인 생존이 지속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데려가신 분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상의 복을 누리는 신자의 삶을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장식하실 수는 있지만 그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떡고물에 불과해요. 부스러기에 불과하지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것을 무조건 터부시하는 분이 계신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구약에는 영적인 복에 대한 내용이 신약의 내용에 비해서는 분명하게 잘 드러나지는 않고 물질적이고 자연적인 것이 먼저 뒤따라옵니다.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런 것들의 필요가 그들은 요구되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과정 안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계시가 드러나는 과정 안에서 우리에게 목표를 제시하는 수단으로 주신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그것이 가르치는 실체로 가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뭐죠? 뭡니까? 그게 바로 기복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내용으로 가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십시오.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율법주의를 조장하는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과연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요 그 땅에서 번영하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되지요? 구속받은 신자의 합당한 삶의 내용으로 이해해야 되지요. 우리는 이런 구도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요. 그 다음에 17장 1절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런 자답게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면에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신 그 말씀의 주석이에요. 세부 지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로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드리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그 땅을 취하게 되고 번영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가 너희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사라는 뜻이 그래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다음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자각을 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요 구원의 필요성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계시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지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이해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범주에서 만약 율법을 제외시키면 그 율법은 죽이는 문자요 정죄하는 수단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율법을 대할 때마다 은혜 언약 안에서 율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 있다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10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애굽은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남쪽 지역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사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일강 유역은 곡창지대잖아요. 왜 그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빅토리아 호수에서 시작해서 물이 계속 흘러와가지고 부엽토가 물에 떠내려와가지고 그 나일강 그 유역에 다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산으로 가시다 보면 낙동강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낙동강 주변을 보세요. 비닐하우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는 비료를 따라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름에 홍수가 나면 위에 있던 모든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부엽토가 떠내려와가지고 그 땅 위에 다 쌓여버리는 거죠. 심으면 그냥 농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 땅에서의 농사는 연례적으로 범람하는 이 나일강의 홍수에 달려있었는데 이 홍수를 평소에도 끌어쓰기 위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관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사람의 손으로 바가지로 퍼서 식물에게 물을 주는 일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 것이죠? 운하를 건설하고 호수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발로 작동되는 수차를 만들었습니다. 발로 이렇게 누르면 수차가 이렇게 뺑뺑뺑 돌아가면서 물이 부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애굽 땅의 농사는 어쨌든 간에 물론 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애굽 땅의 농사는 인간의 노력 이하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발로 물을 대었다 그 말이에요. 발로 물을 대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그 성격이 다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래서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특별한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수가 불가능해요. 물을 담아둬야 되는데 물을 담아둘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애굽 땅은 비가 오지 않아도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댈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인데 반해서 이 가나안 땅은 농사에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지요? 하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적절한 때 비를 내려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른 비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10월달, 11월달에 내리는 비를 가리키고 이때는 어떤 비죠? 파종할 수 있도록 내리는 비입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4월달과 5월달에 내리는 비로서 초여름의 열기를 견딜 수 있는 습기를 제공해주고 알곡을 맷도록 만드는 일에 사용되는 그 비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애굽 땅은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인간의 수고에 농사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인간의 수고와 철저하게 배제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만 바라봐야 되는 땅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런 땅으로 인도해 드리셨을까요?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비가 오고 오지 않고가 무엇에 결정되어 있습니까? 계명 준수여에 달려 있어요. 계명을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비를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아왕 시대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계명을 제대로 준수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계명을 준수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너희의 계명 순종의 여부를 따라서 농사의 풍요를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참 우리에게는 곤혹스러운 말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를 수 없는 우리에게 율법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가나안 땅의 풍요를 조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니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의 의로움에 근거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계명을 순종하여 거룩한 영적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살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예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신 이 새 생명의 삶은 산지와 골짜기에 서서 물을 저축할 수 없는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인들의 삶과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삶, 새 생명의 삶도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속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죄 죽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런 특별한 땅으로 인도해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색하시기 때문에 이런 땅으로 인도해 드리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거든요.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하면 교만해가지고 자기 힘으로도 그런 일을 할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방자함으로부터 자신을 의뢰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드리신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절실한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말은 입에 발린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 순종 여부에 따라서 풍흉이 결정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장치지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축복을 받느냐 혹은 저주를 받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약속 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번영하고 장수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영하고 장수하는 것은 그 순종이 가져오는 자연적 결과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예요.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살아보세요. 인생의 삶도 우리가 노력하고 순종하면 원했던 것을 다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노력해도 받는 사람은 받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지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행함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관건이 아닙니다. 농사를 부지런히 잘 지어놔도 한번 벼락이 치고 낙뢰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뭐 눈이 온다든지 하면 그 농사가 1년부터 다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계명에 순종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것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그 삶이 우리에게 복된 것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저한테 뭐 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명을 순종함으로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므로 괴롭게 하시는 것은 보상과 상벌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근과 채찍처럼 그렇게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때로는 번성케 하시고 때로는 쇠약케 하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주의 책무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직행하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매우 특별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신 것이죠. 이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율법 준수를 부담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우리에게 참된 선물을 주시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우리의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런 내용들을 읽어나갈 때마다 무슨 자꾸 율법주의다, 율법주의다, 뭐 이러면 사람을 옭아맨다, 그런 식의 잘못된 성경 이해를 버리시고 우리의 진정한 영생의 삶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장치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영생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현되고 누려지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잘 드러내어 구속받은 신자의 삶의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우리 현상교 교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주시는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의 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구속받은 이후에 신자에게 율법을 지켜행하라 하신 그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또 주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드리신 그 약속의 땅의 그 성격이 왜 이렇게 독특한지를 저희가 잘 알아서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므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께서 기대하신 기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누려지는 이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도리를 제대로 알며 주께서 인생들을 다뤄가시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여 무지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올바른 지식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것이 지성적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식으로 변환되어져서 주를 아는 만큼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